심령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셔서 집중하고 놓침이 없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깨닫고 새기며 무엇보다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멋있는 사진 한 장을 보시면서 설교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것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 다코다주에 위치한 러쉬모산에 새겨진 일명 대통령의 얼굴들 조각인데요. 우리나라 한라산과 비슷한 높이의 산인 이 러쉬모산 중턱에 새겨져 있는 저 조각 높이가 18m, 폭이 9m, 엄청난 크기의 흉상 조각입니다. 사실 조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커다란 바위덩이다 이렇게 불러야 더 어울려 보이는 저 흉상 조각. 미국의 국가사업으로 지정돼서 1927년부터 1941년까지 14년에 걸쳐서 완성됐다고 합니다. 저렇게 엄청난 흉상 조각을 만든 사람 덴마크 출신의 조각가 건츠 보글럼이라는 사람인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완성하고 네 번째 흉상은 미처 완성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이 마지막 네 번째 흉상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흉상 조각의 주인공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인데요. 자 왼쪽부터 순서대로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그 다음이 토머스 제퍼슨 제3대 대통령 그 다음이 시어도 루즈벨트 제26대 대통령 그리고 맨 오른쪽이 에이브람 링컨 제16대 대통령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현 미국의 대통령 버락 오바마까지 40명이 넘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저렇게 4명만 조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러시모 국가기념관에 기록된 설명 간단히 인용하면 조지 워싱턴은 미국을 세운 대통령이고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의 땅을 넓힌 대통령이고 에이브럼 링컨은 남북으로 갈라졌던 미국을 통합한 대통령이고 루즈벨트는 미국을 세계적인 위치에 올려놓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네 명의 흉상만 만들었다고 합니다. 혹시 저곳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 분명히 그렇게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이 설명, 미국을 세우고 땅을 넓히고 나라를 통합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는 이러한 이유 말고 이들 4명의 대통령이 러쉬모산 흉상조각의 주인공으로 선정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4명의 대통령 모두 성경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 1789년 초 선거인단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대통령에 뽑히자 나는 성경이 아니고는 도저히 미국을 다스릴 수 없다고 말하면서 대통령직을 수락했습니다. 또한 그의 4월 30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이렇게 선서를 했어요. 이때부터 미국의 모든 대통령들, 예, 아시죠?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게 됐습니다. 또한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미국이라는 이 나라는 성경을 기초로, 성경을 반석으로 하여 서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연설 마지막을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루즈벨트, 링컨 대통령을 가장 존경한다고 밝히면서 링컨 대통령은 성경책 한 권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분은 성경과 함께 숨쉬고 성경과 함께 살아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 역시 링컨 대통령의 이러한 모습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에이브라함 링컨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루즈벨트 말처럼 정말로 성경을 통해 만들어진 사람인데요. 예, 저기 있는 거 하나로 안 하고 두 개로 나눠서 하셨네요. 예, 첫 번째 저기 보이는 거 에이브라함 링컨이 실제로 사용했던 성경책이 저것은 미국 의회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링컨의 성경책으로서 대통령 선서를 할 때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늘 사용했던 성경책입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바로 저 성경책에다 손을 얹고 예, 대통령 취임 선서를 했어요.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다시 돌아가십시오. 빠졌네요, 화면이. 예, 다시 돌아가세요. 하나 더 있는데 전 거로 돌아가 주세요. 두 화면이 있었는데 하나가 어디로 예, 가셨습니다. 자, 하나 더 있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들으셔요? 미국 켄터키에 있는 에이브라함 링컨의 생가 국립역사관에 소장된 예, 링컨의 어린 시절 온 가족이 함께 읽던 성경책이 있어요. 근데 예, 봤다고 치시고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단순히 세월이 오래 지나서 낡았다. 아니. 그냥 세월이 오래 지나서 낡은 게 아니라 정말로 많이 읽고 또 읽어서 완전히 손때가 묻은 그러한 성경책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미국 켄터키에 있는 에이브라함 링컨의 생가 그 국립역사관 링컨의 가족 성경이 소장된 국립역사관 방 입구에는 링컨이 남긴 성경에 대한 다음과 같은 명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죠? 예, 화면 띄워줬어요. 이 위대한 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란 말밖에 할 수가 없다. 최고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성경. 교회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에 대하여 그 중요성과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성서주일인데요. 자, 그래서 성서주일을 맞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9편 105절로 107절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경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등대요 나침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0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9편은요 굉장히 길지요. 176개의 구절로 이루어진 성경에서 1등 가장 긴 장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시편 119편 앞에 있는 시편 117편이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이 그리고 119편 바로 앞에 있는 118편 성경 전체에서 딱 한가운데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117편, 118편, 119편 이 세 개의 시편이 모두 성경 전체에서 볼 때 의미가 있는 장들이다 이 말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시편 119편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참으로 중요한 시편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로니모, 아우구스티누스, 그레고리 1세와 더불어서 초기 서방교회 4대 교부 중 한 사람인 암브로시우스는요 시편 119편에 대해서 가장 뛰어난 노래 중의 노래다. 119편이 다른 모든 시편을 능가하는 것은 마치 태양의 빛이 달의 빛을 능가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20세기에 나온 최고의 구약학자 중 한 사람으로 일컫는 독일의 신학자 폰 나드는 시편 119편에 남겨진 메시지에 대해서 오색찬란한 가장 아름다운 지혜의 목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시편 119편에 담겨진 메시지의 다양함과 풍성함이 뛰어나다 이 말인데, 실제로 시편 119편을 분석해 보면요, 히브리어 알파벳 문자의 순서를 따라서 모두 22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락마다 8개의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단락마다, 각각의 구절마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기쁘고 즐겁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 온갖 희로애락을 말씀에 비추어 교훈하면서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지금 읽은 저 105절, 저 105절 말씀, 그야말로 정수 중에 정수, 하이라이트 중에도 최고의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세요.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 주의 말씀이라는 구절에서 말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다바르, 다바르라고 하는데,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요, 사막 혹은 광야를 의미하는 미드바르라는 말과 어원이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사막, 말씀과 사막, 이 둘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겠어요? 히브리어로 말씀 다바라는 것은요, 원래 사막에서 목자들이 양떼들을 인도할 때 사용하던 말이었습니다. 목자가 양떼한테 하던 말, 그게 다바라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막이라는 환경입니다. 여러분, 사막이 어떤 곳입니까? 사막, 불강력적인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한계를 느끼는 곳입니다. 자신의 나약함, 자신의 무능력, 이런 것을 경험하며 절감하는 곳이 사막입니다. 그러한 사막 속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나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막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딱 하나, 목자의 말을 따라가는 것, 목자의 인도에 순종하며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은 원리를 오늘 본문인 105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발과 나의 길이라는 것, 넓게 보면 우리의 인생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좁게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구체적인 어떠한 일, 우리가 극복해야 할 어떠한 과제와 문제를 가리킵니다. 자, 그러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 어떠한 의미가 되는 겁니까? 주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비춰주시는 등대 역할을 하신다. 우리가 꼭 감당할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해법을 가르쳐 주시는 나침반의 역할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등대는요, 아무리 거대한 폭풍과 몰려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침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정확한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처럼 성경은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등대처럼 비춰주시며 나침반처럼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비춰주시는 그곳으로,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큐티 나눔 사이트에서 재미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내비게이션만큼 하나님 말씀을 듣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큐티의 주인공 50대 남성 크리스찬이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큐티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내에게 하루에 두세 마디? 많아야 서너 마디? 그 이상 말하지 않더랍니다. 왜 흔히 하는 경상도 싼 애들 하는 세 마디 있죠? 뭡니까? 모르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세요? 아는 묵자, 자자. 예. 뭐 이것과 비슷한 스타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자기 아내한테는 하루 종일 몇 마디 하지 않으면서 내비게이션하고는 많은 대화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답니다. 내비게이션과 대화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아침에 차를 껴서 시동을 켭니다. 부릉. 시동과 함께 내비게이션이 켜지면서 상냥한 아가씨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됐어요. 예.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가 대답을 합니다. 오케이, 오늘도 즐겁게 지내볼게. 조금 있다가 또다시 내비게이션 아가씨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방에 위험한 구간이에요. 자동적으로 또다시 대답을 합니다. 고마워, 당신밖에 없어. 자, 이런 식으로 아내하고는 몇 마디 대화도 안 하면서 내비게이션하고는 신나게 대화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서, 야,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내하고 대화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런데 아내와의 대화를 결심하고서 큐티 노트에다가 내비게이션만큼 아내를 사랑하자라고 적는 순간 또 이런 생각이 들더래.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명색이 교회 집사인데 내비게이션 아가씨 말을 듣는 것만큼 내가 성경을 좀 읽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큐티 노트에다가 오늘부터 내비게이션만큼 아내를 사랑하자 이렇게 적은 다음에 두 번째 실천 제목으로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적어도 내비게이션만큼은 하나님 말씀을 듣자. 내비게이션만큼은 성경 말씀을 읽자. 예, 라고 적었답니다. 아마 이분이 내비게이션보다 더 많이 읽을 자신은 없었나 봐요. 예.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라는데 웃으시면 안 돼요. 웃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비게이션만큼 성경을 읽자. 다시 한번, 내비게이션만큼 성경 말씀에 순종하자. 더 많이 하실 거죠? 어떻게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더 많이 하실 거죠? 자, 저기 보시는 거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금요 기도회 시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다 같이 저 부분만, 그 화면에 띄워나가는 그 부분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가야 할 때가 언제고 멈춰야 할 때가 언제인지, 내가 언제 가야 되고 내가 언제 멈춰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우리 인생의 영적인 내비게이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이끄심, 주님의 인도함 받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성경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07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소서. 여기 나온 말씀대로 살아난다는 것은요, 성경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는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삶의 원동력과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받는다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성경을 통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고 삶의 원동력과 에너지를 공급받지만,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같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통해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째서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통한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차별 대우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한 힘과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다만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칙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통한 힘과 능력을 받기도 하고 받지 못하기도 하는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원칙. 첫 번째 원칙은 성경을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요, 살짝 민망했어요. 성경 말씀을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이것은 원칙이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도 약간 민망할 정도로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저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나라 기독교인 전체에서 3분의 2가 넘기 때문에, 아이고 뭐 성경 읽는 것 읽어야 된다는 거 누가 몰라,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읽어야 다 알아, 여러분 이런 식으로요 쉽게 넘어가서는, 쉽게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 너무나 당연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이, 읽어야만 대충대충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생활할 때, 아니 반드시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읽어야만, 그래야만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도 공급받을 수 있고 삶의 원동력과 에너지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읽는 성경 말씀, 설교 시간에 듣는 그 말씀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읽고 듣는 성경 말씀 한 번만 가지고도 살아가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쉽게 말해 일주일 내내 딱 한 번만 식사하고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궁금하시면 혹시, 예,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실험해 보셔요. 일주일 동안 딱 한 번만 식사한다. 월화수목금토 일 한 번만, 그 중에 한 번만, 일주일에 한 번만 식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꼼짝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읽고 듣는 성경 말씀 한 번만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영혼이 죽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꼼짝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영혼의 상태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진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러시아 정교에서 사용하는 성경책 보고 계십니다. 러시아 정교에서 사용하는 성경책은요, 전 세계 모든 교회 성경책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합니다. 성경책 외장이 천연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은 기본이고, 저기 있는 것처럼 각종 보석으로 성경책을 장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교의 교인들 거의 대부분 성경책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지 조심 또 조심 정말로 소중하게 성경책을 다룹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책을 읽는 것은, 성경말씀 읽는 것은 대단히 부족합니다. 성경말씀을 읽는 실천이 성경책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정성에 비해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 러시아 정교회 교단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장식용이나 관상용이 아니라 펼쳐서 읽어야 하는 실천용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실천해야만 말씀을 통하여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그것이, 그 일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원칙, 두 번째 원칙은 마음을 열고 신뢰함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도 성경 어느 부분이 인쇄가 잘못되든지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하지는 마셔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성경책도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성경 66권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다 보면요, 맞춤법이 틀리는 데가 한 군데씩 나옵니다. 예. 찾지는 마세요. 찾지는 마세요. 참고입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이 틀렸는가 한번 찾아보자. 맞춤법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어디 한번 찾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아무리 많이 성경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통하여 힘과 능력을 공급받기가 불가능이라는 말은 안 할게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홍해바다가 육지처럼 갈라졌다고? 세상에 처녀가,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말도 안 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요, 말씀을 통하여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거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 있어요. 정말 될까?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나에게 힘이 될까? 정말로 성경을 읽으면 나에게 에너지가 공급되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날까? 이와 같은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혹시 독서 치료 중에 시 치료라는 심리 치료요법 들어보셨습니까? 시 치료라는 게 뭐냐? 간단해요. 아름답고 감동적인 시가 있죠. 그 시를 읽으면서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고 치료하는 거. 그게 시치료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를, 아름답고 감동적인 시를 읽기만 해요. 근데 그냥 읽는 데만, 읽는 것만 가지고도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효과가 실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은 시에도 이렇게 치료의 효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작용을 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말씀을 대하기만 하면,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대하면 그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날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며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삶의 원동력과 에너지를 충만히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모두 우리 인생의 영적인 내비게이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이끄심, 주님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마음을 열고 신뢰함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우리 삶의 원동력과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